창세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선악과의 존재가 왜 필요했는가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너무 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도하는 자가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것이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손해보는 이런 나무는 왜 만들으셨는가 그런 의심이 생기기 꼭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먹어서 죽고 손해볼 거라면 안 만드셨으면 제일 좋았고 만드실 수밖에 없었으면 못 먹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 텐데 많이 양보해서 혹 잘못해서 먹었으면 빨리 오셔서 등이라도 한 대 쳐서 토하게라도 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 고생은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 선악과의 등장은 선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설명입니다. 선이 무엇이냐 하는 설명이라는 건 선은 무엇을 기준하며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을 아시며 선을 만드시며 선을 결과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 설명되는 모든 천하만물의 창조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반복되는 설명으로 이미 사실 증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을 만드시며 주장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나무를 세우고 이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선악에 대한 기준과 선에 대한 주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곧 인간에게 최고의 비극이 된다라는 경고요 교훈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의 최고의 비극은 언제나 전쟁입니다. 전쟁이란 다른 것 아니죠. 나 먹고 나 잘 살게 네 거 내놔라죠. 이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사고는 무슨 이런 전쟁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생필품을 위해서만 등장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삶의 사고 방식에 이 죄악된 근거들, 그 주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그 가장 정신적인 그 획기적 그 사건을 얘기하면 그 문예 부흥입니다. 르네상스라 하는 문예 부흥 때 그동안 중세 교회에 붙잡혀 있던 인간의 권리, 과학 이런 데 대한 눈이 뜨이고 인간이 그 권리를 찾자라는 이제 운동이 일어나지요. 근데 인간의 권리는 무지와 억압의 굴레에서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신에게만 귀속되어야 할 이 선과 권위에 관한 문제를 인간이 고집하고 빼앗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이런 모든 진리와 권위 또는 선과 의에 대하여 인간들이 권리와 능력을 주장하자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를 살면서 경험하는 바와 같은 혼란과 무질서와 절망을 초래하게 됐죠. 성경이 경고한 그대로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선을 주장해도 도덕적 이상이나 또는 행복이나 정의를 추구한다고 말을 해도 그것을 이룰 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기적인 탓이죠. 선을 이루고 행복을 얻고 도덕적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희생하고 양보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상대방에게 짐을 떠넘기고 자기는 이 법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 모두 각각의 개인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성경에도 사실 묘사가 되어 있어서 로마서 1장 가시면 신약성경 204페이지,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죄악된 인간과 인생의 삶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어떻게 인간들이 무법하게 그리고 추악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존재와 생애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알고 가치를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말하자면 교훈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에도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눈꼴이 씌어서 하는 때가 더 많고 내가 그 꼴을 견딜 수가 없어서 충고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를 못하죠. 그러니까 고치든가 죽든가 이렇게 요구하지 정말 참으로 상대방을 위한 교훈과 충고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나 정의를 추구하기 전에 거룩을 먼저 추구해야 되고 어떤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314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망하며 감각이 없으며 그리고 방탕하다고 합니다. 방탕하다는 건 낭비한다는 뜻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향이 없고 기준이 없죠. 그때그때 자기의 기분에 따라 또는 이해관계를 따라 고집을 부릴 뿐이지 선과 의를 정할 수도 이룰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죄지은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라는 나무가 거기 서 있어야 했던 이유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 이후에 나오는 여자를 짓는 이 일은 바로 이 선악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하면 본문에 돌아오셔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제 우리 지금 이 연결된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선하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짓는 이유는 선함을 위하여 좋음의 완성을 위하여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다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대표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산물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조금 더 본문을 봅시다. 그래 놓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이제 짐승들을 만듭니다.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고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서 짐승을 만들어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한 것과 배필을 지어준 것 간에 또 관계가 있는 걸 보시죠. 말하자면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그들의 속성을 안다는 뜻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짐승들과 자기가 다르다는 걸 인식합니다. 급이 다르다라는 걸 알죠. 그 자기와 짝할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아담의 다른 점은 이런 짐승들이 그저 저들의 암수 한 쌍씩 되어 있는 이런 관계 정도로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고급한 그런 내용과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듭니다. 23절 그 아담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보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까지 연결됩니다. 부부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그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냥 얼핏 읽어서 나와 동등하다 남자의 존재와 우열의 차이가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말하자면 내 뼈 중에 알짜고 살 중에 정말 진수고 그러니까 여자가 없이는 예를 들자면 남자라는 존재는 이 존재가 뭔가 제일 본질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라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 여자라는 표현은 같은 사람이라는 단어의 남성형과 여성형입니다. 둘은 다른 이름이 아니고 다 같이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그 부분이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하면서 그 연합이 얼마나 그 밀접하고 신비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뭐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듯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럽니다. 이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옛날 양피지에 기록했던 글들이, 그 옛날 그 이런 책들이 말하자면 보관이 오래가지를 않아서 계속 필사본을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사본이 여러 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사본들이 보고 베껴 쓰는데도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 틀리는 글자들이 생기고, 또 어떤 때는 어떤 구절이 빠져버리기도 하곤 해서 지금은 어느 게 사실은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덧붙인 건지 틀린 건지, 빠진 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여 이것이 가장 근접한 것일 것이라 이렇게 합의를 본 것이지, 어느 게 맞는지 정확히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가 바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리는 그 몸의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아니라 그 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기록된 사본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31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표현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해놓고 이어서 나왔던 창세기 2장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를 여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서 여기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딱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거기 어떤 일관된 공통된 어떤 내용이, 신비로운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충만케 하심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충만이 그리스도 쪽에서도 당신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없이는 예수님은 혼자 충만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좀 낯설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을 건 뭐 전부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가 충만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없이는 충만하실 수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사실 조금 너무 나가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에베소서 5장에 오셔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이 본문의 선언이 그 앞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 하면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에 대한 명령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부부는 뭐와 같아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아서 남편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 같이 남편 노릇을 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에게는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내에게 하라고 하고 아내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순종을 남편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남편은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사랑까지 가라는 것이고 아내에게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자리까지 순종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 사랑과 순종이라는 요구 속에 뭐가 있냐 하면 교회의 완성이 있죠. 교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은 완성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무슨 신성이나 신적 무슨 뭐 내용이나 뭐 권위나 영광이 뭐 아무 결함이 있을 리도 없고 우리가 뭘 더할 것도 없습니다만 사랑이란 상대방의 완성으로 인한 기쁨의 만족 외에는 사랑에 대한 보상이 없고 그것 없이 사랑이라는 건 성립이 되질 않기 때문에 우리라는 이 교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의 형상대로 만든 그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완성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쁘심과 사랑의 완성이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의 충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 내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연합과 방불한 그런 형상의 내용으로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은 사실에서도 드러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형상의 본질인 이 사랑과 감사의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에서도 기독교 신앙 모든 근거의 그 기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이 어디까지 오시죠? 우리의 처지까지 옵니다. 죄지은 그리고 유한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 대등한 가치로 인정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하여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이 가지는 당연한 욕심이요, 소원이요. 그걸 채우는 것 외에는 사랑은 그 가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 부부로 허락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신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로 연합된 우리 현실 속에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보아서 이 가르침이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보입니다만 따져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때 누구나 다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며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내가 고백한 사랑, 내가 그렇게 바라던 상대가 이건가 라는 그 현실 속에서의 그 갈등과 심지어 의심과 배신감마저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허니라고 부르죠. 허니를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왼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린 상대가 다 왼수죠. 왼수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부족을 메꾸고 그래서 나를 편안하게 할 줄로 편안하게 해주는 자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심이죠. 날강도 같은 욕심입니다. 살아보니까 안 그렇죠. 짐이 따따블로 늘죠. 그때 우리는 갑자기 내가 잘못 생각했나? 속았나? 생각이 짧았나?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진심과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과 열정이 참다운 사랑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른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 요소는 뭐냐? 희생, 인내, 용서, 이해, 아량, 한없는 기다림, 삼키기, 눈 감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을 외면하거나 체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심 하나면 된다고 생각해서 실력이 필요한 진심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요소들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진심 하나로 성공하며 어떤 운동이든지 진심 하나로 소원 하나로 이루십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진심을 가졌으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린 그 진심으로 시작하여 그 진심이 이루고 싶은 목적을 이루게 하여 얼마나 많은 요소들을 훈련하고 구비해야 되는가를 다른 데 다 관두고 부부 사이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면 혼자 살면 우리가 무슨 사랑이니 순종이니 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까? 그건 상대가 있을 때만 나오는 얘기죠. 상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혼자서는 필요 없죠. 그럼 우리는 뭘 못 만드느냐? 아까 거기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덕목들, 인내나 용서나 무슨 아량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 가장 단순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부부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신 그 의도 그대로 이 놀라운 복을 이제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뭐요? 인간의 참된 경지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사랑과 순종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이런 높은 경지로 만들어졌고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과 훈련을 사실은 가정에서 시작하고 연습하고 거기를 근거하여 이웃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부는 서로 먼저 합의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부부 사이를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지 못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도망가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라를 위한 일이라든가 뭐 이런 좀더 큰 일을 위하여 계백 장군이 가족을 죽이고 황산벌에 나가듯이 우리나라 영화엔 이상하게 됐더군요. 보니까 계백 장군이 죽이러 들어갔더니 부인이 딱 항의를 했대요. 당신이 한 게 뭐 있다고 이제 와서 죽이겠다는 거야. 당신이 집안에 대해서 한 게 뭐 있어. 밤낮 쌈질한다고 돌아만 다니다가 어느 날 와서 다 죽인다고 그랬대요. 죽으면 가서 만나봐야죠. 웃자고 만든 영화고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희생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인간의 가치와 연습이 부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며 거기에 다 내용이 들어있다고 가르칩니다. 가정만을 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이웃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만으로 부부가 합의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닙니다. 그건 외면하고 사실은 속이는 것입니다. 정당한 합의란 서로 원만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기 위하여 보다 깊은 마음의 폭과 그 넓이와 깊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는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중요한 성경에 지금 제가 얘기한 묘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참 재밌어요, 이 표현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럴 때는 오늘 그 아담이 모든 짐승들을 이름을 주라 그런 거를 상기시키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전기 같은 게 찌릿이 안 와요? 안 오면 제가 전기를 꼽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그것과 다른 인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의 충만하심으로 채우려는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사랑을 아는 자의 기도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무한한 충만을 빌고 있다고요. 어디서 배운다고요? 부부에게서부터 배웁니다. 그 외에 다른 데서 배울 데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에서 우리는 이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부부는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서로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에 대해서 불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복주심으로 이렇게 함께 묶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 연합으로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신 복의 경제가야 됩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남편을, 아내를 대하시고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그 관계를 지켜 하나님이 지으신 복된 영광스러운 충만함의 자리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부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우리의 싸움은 자신의 못난 것과 연약한 것과 비겁한 것에 대하여 집중하기로 약속합니다.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 것이요 핑계대지 말 것이요 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훈련을 외면하고 다른 이유를 핑계대어 도망가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주여 우리로 주의 손길과 부르심과 약속하심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 승리하게 하사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자된 기쁨과 자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우리와 우리 이웃과 우리가 사는 세상 앞에 할 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의 돌보심과 복주심과 복된 승리를 위하여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부와 가정과 이웃과 사회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